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구절을 암송 구절로 넣는 분 계신가요? 이 거저먹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절 외웠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제목을 주의 말씀 내 길의 빛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어가 원문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내 발의 램프이다. 당신의 말씀은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 엄청 파워풀해요. 짧지만 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빛을 밝히는 램프 없이 이 인생이라는 어두운 데를 걷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번 목요일 이제 스타프 기사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는데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경찰이 13살 난 소년, 남자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절도 행위를 4번 했고요. 혹시 여러분 램 레이드라는 표현 아십니까? 램 레이드 범행을 두 차례 합니다. 램 레이드는요, 차량을 타고 바로 그 가게 돌진을 해서 가게 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2번 합니다. 이 동일한 아이가. 그리고 조사한 결과 10번 이상 차량을 훔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자백합니다. 이제 그 아이의 집을 경찰이 수색을 했더니 그의 방 그 책상 서랍에서 그 왜 우리 자동차 그 켤 때 키를 꽂으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시동 거는 거. 그게 점화 장치인데 서랍 안에 그 점화 장치 뜯어낸 게 17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량을 훔치고 이런 점화장치를 뜯었느냐고 물었더니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고. 여러분 인스타그램 혹시 계정 있는 분 계세요? 예. 우리는 유튜브나 그냥 고전적인 카톡 이렇게 쓰지만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혹시 혜린 스냅챗 있나요?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티네이지들은 다 이런 걸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한테 이게 유행이고 아주 스릴이 있다고. 그래서 모르는 아이들끼리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서 차 한번 훔쳐볼래. 서로 모르는 애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약속하고 가게를 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가 힘들다. 그러면은 차량으로 바로 돌출을 해가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세대적인 문화적인 어떤 위험이 유혹이 우리 아이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살입니다. 이 13살짜리가 학교에 와서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라와 있는 비디오를 보고 킬킬거리고 웃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쟤들은 뭐 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왜 저 우리가 접속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를 통제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학교나 거리에나 가게나 오히려 저항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접근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해답은 있기는 한가?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를 시편 119편 105절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크라처치의 13살 난 이 남자아이가 왜 그런 범행을 재미로 저질렀을까 하는 것을 짚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겠죠. 철이 없어서. 자신이 저지른 그 범행의 그 심각성을 몰라서요. 그래서 가게 주인의 소유를 망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진실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스릴이고 또 재미있고. 왜 그럴까?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인식하는 그 세계만 알고 있는 정보만 중요하고 그 이상의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볼 때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앞에 놓인 것을 부분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 영역입니다. 자녀들은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감수성이 엄청 예민합니다. 사춘기 전후해가지고 빛이 없으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사물이 제대로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램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면 해로운 것이 해로운 것으로 보여요. 빛이 없으면 그것을 덥석 취하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크라이스트처치의 13살 소년이 스릴과 재미로 했던 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빛 가운데 볼 수가 있었다면 부모가 보는 시각으로만 보았어도 그런 행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부모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시다 선언해요. 저 오늘 6월 19일인데 뉴질랜드에 온 지 정확하게 13년이 되었어요. 6월 19일 날 저에게 도착했거든요. 저는 한 집을 동일하게 똑같은 장소 그 집을 렌트해가 13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면은 방이 캄캄해요. 침실에서 제 서재까지 이렇게 빙 조금 둘러가지고 가면은 20m가 될까요? 낮에는 뭐 아직 13년 동안 다녔으니까요. 환하죠. 근데 그 새벽에는 아주 익숙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침대, 동일한 서재, 동일한 통로인데도 그리고 20m도 안 돼요. 옆방으로 이동할 때 제가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죠. 근데도 벽을 짚으면서 그쪽으로 간다고요. 빛이 없으면. 제 방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데스크 램프를 탁 켜는 거예요. 그럼 환해져요. 주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내 앞에,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빛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목요일마다 내 방을 진공 청소기로 이제 백휴을 하는데 청소하면서 제 서재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이렇게 밀어 넣어놨는데 이렇게 쭉 앞으로 놔놓고 이렇게 잠자리 든 것 같아요. 금요일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 서두르다가 어둠 속에서 이 쓰레기통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 뻔했습니다. 캄캄한 데서 그 넘어지니까 장관도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을 밝혀줘요. 이것이 없이 걷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는지 그 장애물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것을 피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이 하나님의 책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성숙시킨다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성경이라고.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크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서 아주 오래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둘이 기차간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승객들을 방해합니다. 승객들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 이 아이들을 제지시키지 않는가라고 둘러봤더니 이 아이들 아버지가 역시 나간 듯이 창문 밖을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화가 난 승객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왜 아이들 조용시키지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따졌더니 갑자기 정신이 든 듯이 이 아버지가 급히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어제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시신이 지금 화물칸에 실려서 이 기차와 함께 이동 중인데 제가 너무 갑자기 아내를 잃게 되어 정신을 놓고 있어서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객실 전체가 숙연해지면서 갑자기 승객들의 태도가 변해요. 불만의 눈초리는 온데간 곳 없고 그 중년 남자와 그 두 아이들을 동정하는 분위기로 일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직도 막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이 좌석 가까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는 듯이 손을 잡아주는 승객도 있고 무엇이 승객들로 하여금 짜증과 불만 대신에 동정과 이해의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중년 남자의 행동 배후에 있는 뭔가에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 그도 과거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 시각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께 들어오기 전에 사도바울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의 시각은 진실을 밝히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인식한 그리스도는 매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게 한 것 첫 번째가 그의 시작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시각 관점에서 오게 될 메시아 왕은 적어도 왕족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가축들의 똥오줌 냄새가 가득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에 비해서 못 사는 동네였고 가난한 동네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북부 지역 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비천한 곳인 나사렛에서 자랐고 30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으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은요 그곳에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태어날 곳이 못 되었습니다. 저보고 어디 사느냐 묻길래 핸더슨에서 산다고 그랬더니 핸더슨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비천한 지역 가운데에서도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이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범죄자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그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목을 꼬챙이로 깨워서 이렇게 매달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죄를 범하지 마, 저항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본보기로 하는 죽음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빛이 그를 환하게 비추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쳤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무 십자가 범죄자로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극악한 범죄자인데 극악한 죄인인데 그런 저주받아 죽은 죄인을 추종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 생각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극악한 죄인을 따르는 집단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없애야 될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안이 되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그 영혼에 빛을 비추었을 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보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나는 나사렛 출신의 사람 그가 범죄자여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가 범죄자여서 그게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 아래로 걸어가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빛 가운데 노출되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이 애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둠에 있던 그가 빛 가운데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을 그리고 그 정황을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토록 반대하고 그분을 따르던 추종자들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어둠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내렸던 판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지나간 시간을 말해하려는 듯이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다메섹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21절 2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환하게 비쳤을 때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작업을요 성경하고 실험하면서 많이 경험해야 돼요. 이제 다 알았다가 아닙니다. 이제 빛 가운데 다 노출되었다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훨씬 더 많이 빛 가운데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13살 난 소년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사업가, 운영자들 가운데 쉽게 갑질을 할까요?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요. 스스로 보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적인 가치관이 자기 딴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빛이, 주의 말씀이 빛이 돼서 그것을 비추게 되면 아니구나. 왜 영적 은사가 덕을 세우는 순기능 대신에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낮춰? 주의 말씀에 대한 얕은 이해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강한 빛이 되기 전에 뭔가 비추어졌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이 한 번 읽는 것보다 스무 번 읽는 것이 훨씬 더 빛이 강하게 비치는 것, 와트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두 번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어떤 세계를 다 알았다. 천만에요. 희미하게 비쳤는데 환하게 비쳤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겠습니다. 사랑장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드러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출중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치유든지 예언이든지 방언통역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무기로 주신 건데 출중한 은사로 사람들의 좋아요를 많이 획득하면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은근히 누구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증검하려고 하고 사도바울이 그 진단은 뭡니까? 아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드러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밝히셨는데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지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제 오른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른손입니다. 손에 등을 어떻게 긁어요? 긁어보세요. 어떻게 긁을 수가 있는지 오른손은 자기 손 등을 긁을 수가 없습니다. 왼손이 필요해요. 심지어 왼손 오른손 다 묶여져 있을 때는요 저는 이 수염을 가지고 긁은 적도 있습니다. 오른손은 오른손 등을 긁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요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치유 부탁하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보다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훨씬 떨어져 저를 위해서 안 낫더라고요. 한 번은 허리가 이제 아파서 한 이틀 정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명령도 했어요. 안 나아요. 그때 누구더라? 우리 아들이었나? 누구 보고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은 적이 있어요. 희한하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훈장을 가진 것처럼 내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는 그 은사를 받고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기여와 헌신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사랑 없는 삶을 살면서 하는 것은 큰 실패예요. 자,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회적인 필요가 있어서 엄청난 그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냥 1천만 불. 크죠. 금만 보는 그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와 대단하다. 자,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만 불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저녁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아침에 운전사가 자기 태우러 왔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갑질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 뭐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30년, 40년간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빛이 안 됐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 인간을 의식한 신앙생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배우지 않은 채 사랑하는 능력, 자라감이 없이 사람의 감탄과 존경을 얻어내는 것이지만 몰두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모르는가? 첫 번째, 어둠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 왜 어둠 가운데 있는가?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이 불이 밝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응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역은 세 가지인데 두 번째가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붙잡고 있는가? 이 참는 것 대신에 분노를 선택하면 지금 내가 분노한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 대신에 마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마귀는 많은 부모의 마음을 긁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면 상대방과, 지금 내가 화내는 그 상대방과 분노하는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방해를 받아요. 이게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간에 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분노함으로써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니까요. 잘하기를, 잘되기를,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한단 말이에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대여섯 번 읽어가지고 내 삶에 빛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작은 조그만 호롱불도 되지 않습니다. 대여섯 번 읽어가지고서.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왜 하는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 번 듣거나 두 번 듣거나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되뇌이고 되뇌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켜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묶어드리는 원수 지긋지긋 하잖아요. 이런 게 누구 좋은 일을 시키라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싸움 시켜놓고 마귀는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여러분 잘 쓰시는 크크크.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결심하고요. 그리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어둠 가운데 내 삶의 이런 영역에서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속임당하지 않도록. 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좌절되는구나. 내가 화낼 때마다 분노 조절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이 아이 사랑하는데 이 아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몇 년 전에 제가 이 구절을 그 의미를 진짜 발견했을 때 암송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암송하는 분들 많으니까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은 스크린 보셔도 되고 시작.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빛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붙잡고 있는가? 그러면 이 말씀에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기도를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람의 모든 문제는 우리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 무의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자리 잡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띄엄띄엄 기도하고 띄엄띄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완전한 어둠은 아니지만 희미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집에 있는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플러그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데스크 밑에 보면은 그 왜 멀티탭 있잖아요. 플러그가 여러 개 꽂힐 수 있는 거. 모니터도 그 선이 연결되어 있고, 스캐너도 그렇고, 프린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한 6-7개 정도의 그 라인이 있는데, 방에 불을 켰어요. 그런데도 프린터 선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용 포터블 램프를 저기 켰더니, 그제서야 이 프린트 선의 굵기와 색깔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방에 불을 켰기 때문에 아, 저 선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그 불로는 부족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뽑으려면 아마 이 기도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자원과 연결하는 엄청난 차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스를 만들어 두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현재, 과거, 미래 전부 다 그 타임라인 전체를 아우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DNA의 주인이 되신 그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분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분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말은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위기와 문제 가운데는 그 길을 이용해요. 통로를 이용합니다. 위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만 사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통로가 사용되지 않는 통로예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이 내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힘을 발휘하도록 여러분이 작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충분히 빛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62편 8절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구나. 그래서 시편 116편 1, 2절을 또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한 적이 있고 실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저항도 일어나고 의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관련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된 것이 거의 없어라고 결론에 이르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든지 주님의 다른 뜻이 있었든지 좀 더 기도를 지속해서 했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여러 갈래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고요. 내 경험과 논리와 이성적인 어떤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논리나 경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 새길 때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삶의 행로를 밝히는 환한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와 간구 관련해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모든 자원의 주인이신 다시 말해서 존재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 소스와 연결이 저는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요. 기도의 자리가 확보된 개인을 무너뜨리기는 힘들거든요. 밥을 먹듯이 어떤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일부분이 그 기도의 자리가 일부분이 그 삶의 일부분이 된 사람을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기도와 관련된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흔들림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다양한 논리와 생각을 발전시켜서 기도해도 별 차이 없더라 하는 마음을 먹도록 흔드는 것에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빛이 비추어서 환하게 나 자신을 주장하고 맞아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자유와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로처치 13세 소년 그가 한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서리 짓는 짐이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었지만요. 경찰 조사 가운데 어떤 차량 절도라든지 물건 훔치는 것, 그리고 그 램 레이드 같은 것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배우고 서로 운운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자녀를 가진 한 부모가, 그 엄마가 이렇게 경찰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역부족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신문기사에 보면 The lure of the peer pressure and the social circle and a quick thrill are overwhelming these kids. 또래 집단에서 오는 압박과 즉각적 쾌감의 유혹이 이 아이들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하고 이 아들을 스포트하고 했지만 저들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교실 한구석에서 킬킬거리면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서로 운운하고 할 때 우리 한인, 코위, 코리안 키위,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옳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핸드폰 가져와 계정 열어가지고 이거 보았네 라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붙여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통제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 말씀이 거룩한 불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지배할 때 빛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동료 아이들이 클래스룸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킬킬거리고 웃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께서 간섭하시는 역사 가운데 저것은 잘못되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충만히 거하는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좀 더 전투적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말씀 암송하면은 제가 이불식을 주는데요. 성룡 형제가 자금을 대고 있고요. 비밀입니다. 저한테서 나오는 것을 해주세요. 이 구절이 한 49절쯤 넘어가면은 5불씩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성령 세례를 위해서 이 아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아이들 주태참하 주안 태양 참빛나 하나 그 아이들이 동생들에게 가르치게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애를 쓰고 있고 저와 함께 이 일이 분명히 영원한 비전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성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빛이 비춰지고 그 주위가 조명되어져서 선악이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능력히 이기는 승리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